하나님의 백성의 양식 복간 기독도보 제7-8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고기이고 둘째는 16장에 언급된 만나이고 또 한 가지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에게 어린 양의 고기만 있고 만나와 물이 없거나 만나만 있고 물이 없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만나와 물이 있어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 먼저 어린 양이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이 우리의 주 예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무림방에 피를 발랐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죄를 감당하여 멸망에서 벗어나게 한 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내적 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밖에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다음날 애굽에서 나올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저버릴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를 바른 것은 사실이지만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과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피를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양의 고기를 먹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은 우리에게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을 믿었습니까? 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신은 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것을 버릴 힘이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애초에 양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 밤 양고기를 먹어야 애굽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를 우리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생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을 믿은 후에 생활이 그렇게 거룩한가? 그의 생명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가? 나도 그와 같이 주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포기하기가 아까운가?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양고기를 먹음으로 인한 것이지 피를 바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발라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양고기를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양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이것은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취하여 어린 양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는 쓴 나물입니다. 이 쓴 나물은 어떤 나물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그 나물의 맛이 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물이든 그 맛이 쓴 것이면 됩니다. 쓰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과거의 범한 죄나 잘못을 회개함을 뜻합니다. 회개란 성경에서 뉘우친다는 뜻이 있을 뿐 고친다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는 통회, 즉 과거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무교병은 죄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는 과거의 죄과를 통회해야 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현재의 죄의 행위를 벌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치고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손으로는 죄를 굳게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애굽을 구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통회하려면 오늘부터 과거의 그릇된 것들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누룩을 제하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어떤 것을 잘못 말했을 때 마음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사탄은 당신에게 나를 도우라, 끝까지 틀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나는 사탄의 일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득죄한 그 사람에게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니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하겠다 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하여는 쓴 나무를 사용해야 하고 미래에 대하여는 무교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양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적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매장에서 달리고 있는 말처럼 계속 제자리를 돌고 또 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길을 달렸지만 여전히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꺼이 과거의 죄를 통회하고 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를 기꺼이 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남겨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아직 가야 할 광야의 길이 남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양고기는 다만 한 번 먹습니다. 이는 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 차례 아닌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후로 당신에게는 생활의 힘이 되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의 일과와 우리에게 임할 소와 사건과 싸움에 응하려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 양식이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로 당신이 만나를 누린 체험은 몇 번이나 됩니까? 주님을 믿은 후로 새로운 죄를 발견하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밥을 한 끼 먹고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유월절에 한번 양고기를 먹고 그 후에 먹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도 반드시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때는 영원히 전진할 가능성을 잃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매일의 만나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만 수단일 따름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까? 만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면 당신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루의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30분이나 1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생명의 능력을 흡수하여 내적인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봉사하는 자매가 물소와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우리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시골로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기름지고 검은 물소를 볼 때마다 즉시 도망갔습니다. 한 번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개 몇 마리가 뒤에서 계속 지저댔고 그녀의 앞에는 크고 검은 물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참으로 그녀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습니다. 개를 피하자니 앞에 물소가 있고 물소를 피하자니 뒤에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길까지 좁았으므로 진퇴양난이어서 뒤로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매는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무서운 물소 두 마리를 평안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가장 좋은 기도를 합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에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러한 접촉 없이는 하루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고 기도도 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을 흡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밥을 먹을 때 먹은 그것이 당신의 힘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맛보고 또 맛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의 진미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 하나님을 접하는 것은 우리로 능히 하루에 갈 길을 가게 합니다. 성경은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접촉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나를 거두는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양분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접촉을 갖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능력을 흡수하는 것과 만나를 거두는 체험을 습관으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귀한 체험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에 실증이 났을 때 곧 애굽의 음식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들은 다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것은 항상 냄새가 짙은 것입니다. 냄새가 짙은 음식은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는 오직 애굽의 먹음직스러운 음식만이 생각났을 뿐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고통, 곧 남자아기를 하수에 던지고 벽돌을 굽고 감독들이 괴롭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들은 죄 속에서의 괴로움과 사탄에게 묶임과 그때의 몸부림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무 속박받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억력을 좋게 말한다면 많은 것을 기억한다는 면에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력의 나쁜 면을 말한다면 정말 너무 나쁩니다. 그들은 구원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냄새가 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애굽에 왔고 파와 마늘의 냄새가 그의 면전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매일의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3-4일에 한 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와서 한 번 먹습니다. 참으로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져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반석의 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의 첫 출발이고 만나를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케 하며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마시는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하여금 누림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뜻하는 것은 바로 소생, 정신이 들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능력 등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물은 애굽에도 많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누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온종일 긴 얼굴을 할 것이며 근심하며 나날을 지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싱겁고 맛없는 까치만 있으니 실증이 났다고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림을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옛날의 그 지팡이입니다.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에 애굽의 하수를 치던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애굽의 물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쳐서 다 피로 변했었습니다. 피는 사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굽의 모든 누림과 쾌락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오락은 다만 피일 뿐입니다. 많은 일들이 애굽 사람 보기에는 마실 수 있는 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는 피입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다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너무 구속받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누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본질이 애굽 사람의 누림과 같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옛 지팡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들이 그들의 누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물은 하나님 앞에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뜻하고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누림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손실을 보답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때 흑암의 세대 속에서 우리의 발은 나른하고 손은 무겁고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도 누림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십니다. 이사야가 줄을 가리켜 마른 땅에 자란 줄기 같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른 땅에서는 줄기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의뢰한 것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조금도 그분에게 공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물을 마시자니 피가 되어버리고 물을 안 마시자니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생수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며 죽음을 거친 반석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즐거움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면전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탈리아에 지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짐을 싸서 나르고 어린아이들은 노인들을 부축해주며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집 앞에 서서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살고 있던 집도 무너지고 물건도 부서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우스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조금 움직이셨는데 여러분이 다 도망가니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눈물이 그치기 전에 웃습니다.